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3월 25일 화요일, 율법과 은혜.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율법과 은혜의 현저한 대조를 당혹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표현으로 여겼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비교해보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율법이 기록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자체에 내재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실 수 있으며, 그분은 언약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와 동시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구속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율법은 우리를 가장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교훈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으며 사랑과 공의를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묵상. 심판의 때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성실하고 신실한 율법 준수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적용.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부조화 선지자 370. 우리 안에 은혜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잊거나 무감각해지기 쉬우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거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달고 묘한 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빚어낼 수 있는 많은 빛 가운데 신비로운 것 중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의 일곱 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이 커다란 아치 모양으로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노아 홍수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장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무지개에 나타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첫 번째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무지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세상은 온통 진흙빛 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파괴된 현장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걸려있는 일곱 빛깔의 아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성경의 다른 언약과 달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 언약 맺은 대상이 인류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까지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흔히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때보다 도덕적으로 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백성들보다 현재 우리가 우리 인류가 마음이 덜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의 그 도덕적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은 아마 몇십 번 홍수로 심판받았어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즉 인류와 모든 생물과 맺은 소위 보존의 언약, 무지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 인류가 그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타락했을지언정 무지개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 때문에 우리 인류의 생명이 2000년계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국지적으로는 크고 작은 이 물난리가 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속에 숨겨두었던 무지개를 꺼내 보이시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무지개를 영원한 언약의 기억 장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무지개 언약이 임시의 언약이었다든지 혹은 100년 혹은 1000년간의 언약이었다면 이후로 우리는 수없이 노아 홍수 같은 난리를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이 두 번째 특징이 13절로 16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고 또 14절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맑은 날 볼 수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겨져 있고 비가 오는 날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날씨가 1년 내내 맑으면 사막이 되겠죠. 때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1880년 이후로 리뷰지에 보면 화인 여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돌보시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무지개가 하늘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또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햇빛과 소나기가 결합될 때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겨져 있고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무지개는 하늘 보좌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성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 에스겔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섯 같더라. 바로 이 두 성경절에 나타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의 무지개는 지상의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욥기 33장 24절에 대한 화잇 주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1차적으로는 노아 홍수 때의 그 구름 속의 무지개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는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 이 두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의 무지개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항상 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은 이 두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일곱 색깔의 무지개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듯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무지개는 온 우주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 품성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복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깨달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결합된 성품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만 강조하고 혹은 공의를 무시한다든지 또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고 자비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무지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1892년 12월호 리뷰지에는 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이지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늘 보좌의 무지개를 함께 배우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를 이지러지거나 찌그러지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 이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균형지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보좌의 무지개가 이지러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색이 조화된 무지개가 아니라 빨간색 무지개를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 무지개를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아치형으로 예쁜 둥그런 모습이 아니라 꼬여있는 각이진 무지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에는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는 것처럼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의 거민들과 이 천사들이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증언보감 3권 213페이지에도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호자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죄를 자백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자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때,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말씀은 신불교훈 403페이지, 404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충만함으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탄의 세력의 범위에서 사탄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 그 보좌는 허락의 무지개로 둘린 보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 위에 둘린 무지개를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무지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로 이 성경절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보좌와 선지자 107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과 무지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기별 2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구속을 속죄소에서 경외하는 태도로 제시하신다. 그분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우리의 대속물이요 보증이신 분을 약속의 무지개가 둘러싼다. 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너무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약속의 무지개가 예수님 머리 위를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예수님의 머리 위의 무지개가 마주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부의 무지개와 성자의 무지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도말되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예수님의 머리 위의 무지개로 완전히 감싸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무지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땅에 있었던 구름 속의 무지개, 그리고 하늘 보좌의 무지개,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둘린 무지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무지개가 동시에 나타나서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지개가 하늘에 동시에 나타나는 혹은 함께 이 동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지상에 있는 무지개와 하늘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에 있는 무지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둘린 이 세 개의 무지개가 총동원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달리 말하면 하늘에 아주 극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세 개의 무지개가 총동원됩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보좌 선지자 107페이지에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언제요? 언제요?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최고의 이 비상사태는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 죄인의 이 회개와 용서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 가지 무지개 언약에 근거하여서 특별 간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무지개를 손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구름 속의 무지개와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지개를 가리켰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면 두 번째 보좌 위에 무지개를 가리키시고 둘째 이 보좌 위에 무지개를 가리키셨는데도 대답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이 심판을 초래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무지개 언약과 맹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를 상징하는 하늘 보좌의 이 무지개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잠깐 멈추시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세 가지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중 무지개 언약 안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 저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갖고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무지개를 두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무지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무지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의 활동. 화이트 형제는 보르도 형제와 앤드루스 형제와 나의 남편과 내 자신을 포함한 무리에게 세탁과 짜는 것을 겸한 그의 기계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 기계 하나를 우리에게 선사했으므로 우리의 고용인인 메인주 출신 콜린스 형제는 불과 몇 분 만에 잘 움직이도록 함께 조립시켰다. 그레티오트 카운티에서 온 우리의 가정부 보게스 자매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것은 훌륭하고 매우 빨리 작동된다. 아들이나 남편이 있는 허약한 여인이 이 기계로 일을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세탁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그는 일을 감독하는 것만 하면 된다. 화이트 형제는 송료를 동봉하여 우리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안내장을 보냈다. 우리의 다음 집회는 뉴욕주 아담스 센터에서 있었다. 그것은 큰 집회였다. 이 장소 안과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황이 내게 보여졌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도덕적 덕성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현대 진리의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힘겹거나 최소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활상 위치에 놓여 있었다. 중년에 이른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라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감동시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처지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이 영혼들을 포기해 버릴 수 없었으므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도와주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마침내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 후로 그들 중 몇 사람에게서 그들 모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아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가진 강한 사람을 회개시켜 그들을 우리 대열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번영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마침내 풍성한 상급을 거두려면 그들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풍족한 재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담스 센터를 떠난 후 우리는 로체스터에서 2, 3일 동안 머물고 거기서 배틀크릭으로 왔다. 그리고 배틀크릭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첫째 날까지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안식일과 첫째 날까지 지내면서 여러 곳에서 모여온 형제들과 함께 지냈다. 나의 남편은 배틀크릭에서 서정 문제를 담당했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훌륭한 모본이 세워졌다. 페어플레인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영적 선물, 어머니에게 보내는 호소, 생활의 방법, 청년에게 보내는 호소, 안식일에 읽을 거리, 그리고 설명서를 구비한 도표 등을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손에 이런 서적을 넣어주는 문제를 제시했다. 그 계획은 일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에 관하여서는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하겠다. 한나 모의 경우. 그 다음 안식일에 우리는 올리언스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나의 남편은 우리가 크게 애석하게 생각해온 한나 모호자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지난 여름에 아마돈 형제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그는 모 자매가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직업을 얻지 못해 중앙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동료로 있었던 이의 친구의 집을 찾아 릴레나우 카운티로 갔다는 말을 했다. 남편과 나 자신은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종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교제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슬퍼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녀를 돌아오게 하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하고자 작정했다. 우리는 미리 약속된 라이트의 집회에서 만나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그녀를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라이트에서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우리가 배틀크릭에서 받은 1867년 8월 29일자로 된 그녀의 회신을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화이트 형제에게 당신의 친절한 편지는 이번 주일 우편으로 내게 도착되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곳으로 오며 내일은 떠나야 하므로 나는 서둘러 답장을 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곳 숲속에 살기 때문에 한 인디언이 금요일에 우편물을 가지고 걸어왔다가 화요일에는 돌아갑니다. 나는 톰슨 형제와 여정에 관하여 의논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은 여기서 배를 타고 밀워키까지 가서 다시 그랜드 헤이븐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톰슨 형제의 가정에 거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톰슨 씨의 부인을 도와서 가사와 재봉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5일 일하는 조건으로 주당 1불 50센트씩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일요일에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치 않고 나 역시 오직 성경이 인정하는 주님의 날에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룻기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는 여기 실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피난 왔던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이제는 마지막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힘없는 패배자 같은 나오미의 곁을 지금 이방인 며느리 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두 청상 과부가 모압 땅을 떠나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없고 처량했겠습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하기 위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나오미가 아닌 두 며느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심정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르바와 룻을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보냈던 친정집 식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까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한참을 걸어가던 나오미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르던 두 며느리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단어는 내 딸들아 하는 말입니다. 고부간의 문제. 이 문제는 오랜 역사를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고부간의 문제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거의 모두가 불편하고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를 향하여 내 딸들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르바 루트 역시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모습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둘 다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라 생각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 아닙니까? 앞길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출갑 외인이어서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그들의 후손을 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당장 남편을 두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느 세월에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이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미어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옮겨온 자신들을 하나님이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따라오는 너희들을 보니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떨어지 말고 너희들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 재혼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한가운데에서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며 아름다운 신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혼이 났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홈에게 입을 맞추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늘려 마침내 자신의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의 관습으로 사랑과 존경의 의미, 기쁨을 나타낼 때 또는 헤어짐에 있어서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오르바는 어쩌면 두 가지의 모든 의미를 포함한 마음으로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성경에서는 붙잡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붙잡았다는 이 말은 굳게 잡고 늘어지다 하는 의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전 설득에도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오르바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는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문제인 믿음의 문제를 놓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곁을 떠난 오르바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가 편만한 모압당 친정집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을 홀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기록하기를 이제 그녀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나 관례상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려 새 출발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룻은 희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룻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하게 효심 하나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룻은 효심도 극진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 깊은 신앙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신앙은 룻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곳에 홀로 남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룻은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 구원의 길에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룻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